위기로 원합니다. 자, 2년 만에 저희가 왔습니다. 다시 필리핀에. 자, 노이즈가 났는데 노이즈가 사람들을 모두 깨워 주었네요. 라고 말씀.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여기 아시아로 오기 전까지 유튜브에서 많은 그 비디오들이 나왔습니다. 그 9월 23일에 휴거가 있다라는 내용의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저는 근데 그 비디오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아시아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바쁜 바람에 그 비디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또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 이후에는 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누는 것이 부담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했던 9월 23일은 휴거 때가 아닌 것으로 결국 드러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데 있어서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의 재개, 그리고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그 적그리스도의 도래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도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디오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바로잡고 계십니다. 울림 현상이 있어서 네, 마이크를 일부 조정하고 계십니다. Yes. 줌에서도 잘 들리시죠?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가 줌 전용 마이크일까요? 아니면은 집회 장소를, 예, 네, 뭐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예, 마지막 때의 징조.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예, 열리게 되죠. 자, 여섯 번째 인이 열리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산과 섬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집니다. 전온 땅이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섯째 일이 열린 이후에, 산의 아이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유포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자리 이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오심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하는 부담 역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이 부담을 나누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기쁘게 여겨지는데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교제할 때두 가지 정도 주요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될 수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대사장직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두 가지가 큰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목표에 집중하기 원하니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첫 열매. 자, 먼저 성숙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요?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자, 벌써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자, 2년 전에 교제했었는데, 자, 그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어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자,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구속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또 우리가 하늘이 아닌 땅에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같이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주님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가보겠습니다.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집회들 동안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가르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냥 뚝딱 하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 요한 형제님은 푸드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뭐, 식생활 관련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몇 년이나 공부를 하셔야 했습니까? 4년. 예. 그리고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 또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셨지요. 그런데 푸드 사이언티스트, 음식 관련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데,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관련 과학 분야의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든 자기가 전문 분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 하죠. 자, 그러면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든 어디든 어딜 찾아봐도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존, 존 형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어떤 형제님에게도 제가 나의 목표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훈련을 받는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형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애를 쓰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주류 기독교인들이 하는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긴박함,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런 감각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서로 상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분의 궁극적인 작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 없이 그저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일이 되는 대로만 하지는 않지요.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다니엘라 자매님도 분명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늘의 계획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록 21장의 몇 구절만이 아니라 그 전체 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걸작품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대로 이 제사장직이 어떻게 계시록 21장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자, 이 도성의 재료들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재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재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도성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도성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직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는 이 하늘의 거룩한 도시의 재료가 되기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 동안에 계시록 21장을 교재하면서 존소 형제님과 제가 다룰 것이지만 이 거룩한 도성의 이상은, 이 설명들은 우리 이 제사장직이 우리를 어떻게 이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키시는지를 깨닫게 할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매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사장직과 첫 열매,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이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은 마치 블루프린트,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청사진, 건축적인 말, 용어로 한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 가져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 계획을 세우겠지요. 설계를 하겠지요. 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설계도, 이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아주 멋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도가 없다면 짓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 뭐 디자인, 재료,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그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어야 한다, 자기 의견들을 말하지만, 우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사진,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이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까요? 자, 우리가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 건축이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가보면 방주 건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그 건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다. 6장 14절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자기 의견대로 방주를 건축했나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생각해 좋은 재료로? 그렇게 방주를 건축했습니까? 자, 22절 말씀에 보면,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한 방주의 건축이었습니다. 또 모든 생물들을 살아있는 땅 위에 기는 또 새들을 구원한 그 방주의 건축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살아남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세의 성막 건축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자. 아,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모든 그 성막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까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까지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 베벌리 자매님, 건축가이신데 건축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 감독을. 만약에 건축가들이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설계도와 다른 방법으로 건축을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잘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그만두시겠다고요? 자매님이 그만두시겠다고요? 아니요, 왜 자매님이 그만둬요? 그 자매님이 부숴버려야죠. 부숴버리고, 예. 그거 배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설계도 들으시지 않았는데. 자, 샤론 자매님과 제가 저희 집 뒷마당을 좀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 건축가, 인부들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건축 설계자께서, 설계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 인부들께서 오셔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설계자인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 작업은 아주 정확하게 이 설계 측정대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저 당시에는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부들을 고용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설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분과 설계자분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리고 그 인부분이 저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존, 우리가 그 측정을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다른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류였는데, 아주 작은 오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부분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설계는 완벽하고요. 제가 측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예,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정정,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비용을 물론 대셨죠. 그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하늘의 이상인 것이지요. 그분의 거룩한 도성을 건축하기 위한 그 계획.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이상을 따라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고 우리 마음대로 건축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건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늘의 이상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이상을 제가 볼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따라서 건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신실하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좋은 집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가가 와가지고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이 예시가 아주 흥미로운 것이냐 하면은,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냐 하면은, 솔로몬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죠. 솔로몬. 그래서, 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잘하지 않았을까? 자. 자, 어떤 때는 우리는, 그래,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많은 좋은 생각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써 행할지니라. 자, 20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건축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와 주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날 그럼 교회 건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면 주님 자신이 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 성의 건축가이시고 건축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그래서 누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건축의 마스터입니까? 마스터 아키텍, 마스터 건축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진짜 건축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늘의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그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거룩한 도성의 건축을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준비한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제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분들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기에 세우면 우리는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건축 재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지은 것을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이 세부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 보면 이 성의 기초는 12가지 다른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도성의 건축을 연결시키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 뭘 건축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모든 그 제사장들이 훈련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1장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돕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결과. 하늘의 이상을 따라 건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아주 무겁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도 볼까요? 아, 우리에게 아주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로 직결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28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을 어디에서 가져왔겠습니까? 바로 레위기 10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이상에 따라 건축하지 않았을 때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10절 말씀에 조그맣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영어 번역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고 계신데 한글 번역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는 Great C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위대한 성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정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 여기 이 말씀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여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래서 자, 이것이 그 하늘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여, 이 하늘의 성의 모습이 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이 성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습니까?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반가웠던 부분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상 모임 때에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성은 그래서 이 도성은 거룩하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내려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자, 이 도시와 연관된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자,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그 위즈덤,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자, 야고보가 이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악마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땅에 속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속한 지혜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마적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회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축재를 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이자 또한 소제입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 번제이신 주님, 소제, 화목제, 속죄제이신 주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것이 이 성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숫자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진짜로, 실제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디모데전서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태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중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물입니까? 번제입니까? 소제입니까? 자,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자, 아버지께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자, 또 우리의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죠. 또 아버지와 온전히 화목해 되기 위해서 화목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표현되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기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또 모레 교재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놀라운 하늘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그분 자신이 건축가로서 마련하신 이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